오늘은 고린도전서 일곱 번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자신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자비량 목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비량 목회한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비량 목회한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 것으로 한다고? 그럼 내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바닥을 치게 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신을 들어보니,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도 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면서 제 신앙의 어떤 도약을 이루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비량은 제가 말했던 그런 자비량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유치한 자비량이 아니고 정말 고귀한 뜻이 있는 그런 자비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비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다 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명해라. 근데 이제 거기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defense입니다. 그래서 defense는 변명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보다는 방어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저는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바울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마 그의 필요를 충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마도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비판이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 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로 미뤄 본다면 여기에 지금 언급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받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또 직업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직업을 갖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세례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비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장막 만드는 일을 직업을 병행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생길 수 있는 까십거리가 있으면 어떤 게 까십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만약에 여기서 바울에 대해서 까십거리가 생긴다면 어떤 까십거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바울은 교회로부터 세례비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뭔가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면 다 같은 사도일까? 아, 뭔가 사도가 아니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런 까십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혹은 그 헬라인들은 육신의 노동을 하는 것을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그 영지주의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을?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거룩하지 못하게 저런 영적인 일을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언제 기도해? 언제 말씀을 공부해? 뭐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까십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그렇지 않느냐 하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식구들이나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모님들도 같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만 먹고 사모님은 뭐 대접을 안 합니까? 이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나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나도 일 안 해도 당당하게 사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 하는 것 봤느냐? 군인들이 여러분 자기 돈 들여서 군복무 하는 것 봤습니까? 나라에서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거나 양떼를 기르고 열매나, 그러니까 양떼 기르는 사람이 그 양의 잣을 짜서 먹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에도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자를 위함이 아닌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먹을 걸 다 주고 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먹여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너희의 육신적으로 일해서 얻은 것을 거두는 일이 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먹였는데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벌어온 거 내가 좀 취한다 그래서 그것이 과한 일이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과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행사하는데 나와 바나바도 이런 권리를 쓸 수 있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런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장애가 될까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 여러분들은 복음에 전하는 일에 바울이 무엇이 장애가 될까봐 이런 일을 거절하고 하지 않았을까? 어떤 일에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은 교회 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헌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로운 가운데서 헌금을 할까요? 풍요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은 그 교회의 평균의 평균이나 평균 이하의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뤄서 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학생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공부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해서 니네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요구될 때 많은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한다라고 그런 걸 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에 내가 권리가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려서 방해가 될까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눈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바나바는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도 안 했지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시 우리에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나의 뜻이 왜곡되면 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선물, 기프트는 받았지만 복음에 대한 보수, 페이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페이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매우 흥미롭고 솔직하게 하면서 그의 강력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만은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마땅히 감당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감사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이 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도 또 상을 받을 것이지만 혹시 내가 이 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슨 핑계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율적이 아니면 너는 건 사명감으로 얘기를 하든지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어떤 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이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만이 최고의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교회에서 주는 것 없이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이 바울의 정신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본받을 만한 행동을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마땅한 것이고 이거 가지고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그냥 즐겁다라고 생각한 게 한 그 동기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동기가 바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강력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해서 빨리 빚을 갚고자 하는 어떤 뜨거운 마음만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빚진 자로서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말해야 하는 의무를 주목해야 됩니다. 말해야 된다.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의미에서 부득불한 일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르심은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그러면서 우리와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의 범위나 주어진 은사의 영역 또한 다를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사역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뭐냐?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직이나 오늘날 목사직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영원한 명령이며 이 명령은 모든 약속과 함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개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꼭 온 천하만 다니지 않아도 다양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어진 의무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처럼 지금 설교를 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며 주께서 나의 삶에서 향해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핑계라도 면제될 수 없는 엄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대화, 여러분의 형제 간의 대화, 여러분의 친구 간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가장 가까운 대화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미국에 와서 만났을 때 제가 부모하고 전화를 하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도 한국에 있는 편지들에게 맨날 예수만 전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제가 미쳤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미쳤구나. 왜?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며 내가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며 내 생명이 소생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처럼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만난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부부와 관계에서 어떠한 대화의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를 한번 뽑아보시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고치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말해야 되는 의무가를 주목한다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려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owe to me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화가 임할 것인가 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엄청난 일을 당할 것인가 뭐 겁나죠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담은 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내 입에서 사라지고 자꾸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것이 없어지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소멸해서 멀어진다는 그것이 뭐냐? 화에 쓰는 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때는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데 화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후퇴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음을 진리 안에서 굳게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것을 가장 잘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동료에게 가르쳐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이 전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참된 핵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원한다면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 또한 온전케 하는 확실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을 가르칠 때 자신의 것이 온전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를 뛰어넘는 즐거운 순종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의무로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의무를 잘 수행한다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의무로 인해서 무슨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모티콘으로 뭐 표현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아직 죽지 못해서 하는 예, 국방의 의무를 정말 즐거움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무를 뛰어넘어서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질 때 여러분 날개를 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에 재능이 많이 있어도 즐기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즐기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하고 학자금 용자 갖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죽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은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책망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가장 적게 일하라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을 주인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고용자의 입장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누구의 자세입니까? 주인의 자세입니까? 그건 노예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내가 마치 주인처럼 일하라라고 얘기하고 주인처럼 일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주인의 일에 무관심해요. 주어진 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쓸 것이고 즐거움으로 행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필요 이상의 지나치게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이건 지나치게 많은 투마치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수고의 향기는 영원토록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남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억지로 수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조금 일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하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장 마무리에 주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각오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례를 제시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있는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냐?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바울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억하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권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베이스가 뭐냐? 사랑으로 그 모든 내 지식, 내 권리,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 베이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회심하는 예전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의미의 유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만 생각했다면 그는 유대인의 모든 규례와 관습을 버렸을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과는 죽기까지 싸움을 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다. 할례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모순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유대법에 따르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낳은 디모데는 사실 뭐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의 대국 가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배반자거든. 배반자는 그런 갖고 있는 사람에게 디모데가 갔을 때 얘가 할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배반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 그 당시에 디모데나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것은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 부분을 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까 봐. 복음을 위해서는 그러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베풀었는가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크게 유익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 그를 구원하고 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들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가 되었다. 또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강한 형제들에게 그의 관점도 존중하지만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라 라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복음은 여러분 어떤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나 다양한 문화가 있고 각자의 삶의 조건이나 교육 정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양심의 거침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존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동기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계선을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한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미국 교회에 갈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예배당을 무슬림에게도 내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내주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세상에 이런 지금 바울이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전하는 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위태로운 것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까지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까 봐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왜? 복음은 나의 어떤 지혜와 이런 노력으로 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최선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의 그 최선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나를 내리고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나의 낮춤과 나의 어떤 이해력과 나의 어떤 포용력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를 보면 여러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느끼십니까? 나도 상을 받게 다름질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run in such a way. 상을 받도록 달리는 사람 같이 그 사람이 달리는 것 같이 그 달리는 자의 습관을 그대 모습을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은 어떻게 달립니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마라톤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땡 하면 나가서 달립니까? 많은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경주자들은 달리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받고 식단 조절을 하는 것처럼 엄격한 자신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본어계인 크리스천에서 베이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숙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절제를 필요로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통제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삼가해야 한다면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서 죄는 아니지만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면은 죄는 아닐지라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지금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낚시가 너가 좋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해야 되고 취미라고 하지만 그 낚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넌 철저히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쇼핑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를 돈을 줘서 나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절제해야 될 때는 그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그 시간에.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골프를 친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 자체에는 그 골프가 하나님을 믿는 방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를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거를 갖추고 이거를 가볍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훈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름질하는데 방향 없이 오늘은 이쪽, 내일은 이쪽. 젊은이들이 대기업이 좋대 그러니까 대기업 몰리는 노량진 가서 공부를 하고 아니야 공무원이 좋대 그러니까 또 공무원에 이게 방향 없이 이쪽으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뽑힐 수 있는 사람들이 졸업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입니까? 들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20%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20%를 향해서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 없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싸울 때도 상대방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한 펀치를 날려야지 그냥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적을 수 있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약사든지, 회계사든지, 무슨 연구원이든지, 어떤 물류 사업이든지, 이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표대로 삶아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한 가지 목표를 계속해서 견고히 붙잡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어느 날은 주님이 있다가 어느 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자꾸 끌어다 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 경주를 마칠 수 있게 자꾸 끌어다 놔야 돼. 끌어다 놔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 없으면은 그것이 없어버리고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이리 달렸다가 저리 달렸다가 허공을 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승리자의 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경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직 신실한 노력에 의해서만 경주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돈 버는 것만큼만 그 열심을 주님께 열심으로 써보세요. 낚시하는 것만큼 그 열정을 주님께 한번 써보세요. 그 관심과 그 재미와 그 흥미와, 내가 낚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만큼 주님께 한번 달려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기에서 메말라져 갈 때, 왜냐? 표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설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호가 깼어. 설교가 다 끝나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들의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이며 원칙이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아버지, 복음에 그 비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그 푯대를 내 앞에 갖다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